세상의 삶도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삭막하고 사실 인정이 없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되는 삶입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지게 된 동기는 결국 범법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랑의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9절 상반절이죠. 그런 다음에 왜 율법이 주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나열하고 모든 비정상적인 범법을 거론한 다음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범법자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말세지말이라는 현재는 법을 계속 만들고 만들지만 범법의 유형이 많고 지능적이고 간악해서 법을 만들고 만들어도 처벌되지 못하는 범법 행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하고 있다. 노아시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법대로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사람치고 사랑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법이 필요 없는 상태로 아담과 교제하시고 싶으셨고 실제로는 에덴에서는 법이 법같지 않은 상태의 삶이라고 늘 제가 말하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는데 더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고 기한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데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사람의 범죄 후에 선언된 여자의 아들이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율법도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유효한 시대였던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가 다름 아닌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겔은 이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형벌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또 좀 진행해서 33장 11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한 죄인도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런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주어진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이 사실을 역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과 에스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인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원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치를 가르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이미 형벌의 장소, 즉 저주의 자리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형벌이 대신 채워지고 그 저주를 해결해 주신 절대적 사랑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절망의 종노릇하던 습관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신령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과거의 저주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한 절씩 보겠는데요. 12절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기도 미국분이 계십니다만은 미국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가 되어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예들도 더러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역시 백성됨의 위상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신상의 해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묘사하여 이르기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렇게 절대적인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예언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2절 한 첫 부분입니다. 예수도의 사람은 이미 예수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모두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5장에서도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에 순종하기 전에 당연히 사망이 결과인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그것을 거치고 나서는 당연히 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고 그렇게 되어야 마지막은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신앙적인 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왕에 죽을 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는 대로 몸은 이왕에 죽을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육체이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의 죄가 왕노릇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것 역시 각 사람의 자세와 확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광야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들이 나온 애굽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약속인 가나안이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절대로 과거의 주인이었던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제안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2절 하반절이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도구되기 쉬운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장 8절에 그렇게 했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었음을 수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죄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육신의 법에 갈등하던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가 첫째입니다. 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합니까? 세상의 방법, 육신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로를 사지 말아라.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고 싶어 나셨나요? 미국에서 나고 싶어서 미국에 나셨나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국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앞에 12절에서는 너희 몸, 너희 몸 그랬거든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너희 몸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지체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주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구된 주님의 몸의 일부로 죄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몸과 지체의 차이를 우리가 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둠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몸의 지체인데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하면 이미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고린도전서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당부 뒤에 역시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살려주신 이에 바라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하반절 그랬는데 꼭 같은 우리의 몸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가치나 역할에 큰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의 습성에 그대로 젖어서 몸을 죄를 짓는 데나 무가치한 데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을 주님과는 정반대인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되지만 우리를 절망과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해방시키시고 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향을 이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여라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고 있다면 회개하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되돌리고 확인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호적이, 우리의 근본이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또 실제적으로 호적이 다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내가 이런 은혜 아래 있다면 서로 너도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행하는 이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개인의 확신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이죠. 개인적 확신이 너무 지나치게 강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는 대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이해했던 것이나 행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됨을 알게 되었을 때 허탈감은 바울처럼 그로 인해서 더욱 충성하는 계기가 주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종배야 종배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이나 22장 7절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신다면 그것은 후회로 끝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나 약속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르기 때문에 더 충실할수록 그 약속은 더욱 확실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는 14절의 이 말씀은 사실 뒤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반절이죠. 순종만 했다면 엄연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죄는 과거에 자신의 종이었던 지금의 의의 종이 된 나를 마치 자신의 종처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이상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항상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죄 아래로 가만히 이끌어 가려는 죄의 유혹이나 속임수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육신의 유혹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많은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를 통한 복음서에서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법인 복음 속에 임시조치법인 율법의 조항들을 끌어들여서 군데군데를 메꾸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폐기된 율법의 잔재를 붙잡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바울의 시대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때도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이 장애를 겪는 그런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이런 혼란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간의 혈통으로는 율법과 죄에 대하여 예수도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심과 함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위로부터 다시 난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즉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사실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사실 종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키거나 상관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운명이지만 1세기의 종의 운명은 주인의 재산이고 다른 주인에게 팔릴 수도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오늘의 교훈이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이론이면서 오늘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가는 그대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어릴 때 경험을 돌아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영리한 바둑이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영리한 바둑이를 남의 집에 팔게 됐는데 문제는 팔아버린 그 바둑이가 계속 우리 집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영리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찾아오는 바둑이에게다가 돈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돈에 팔렸다. 그 오지 말아라. 근데 진짜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걔가 그렇게 영리하더라고요. 팔렸으니까 오지 말아라. 다시 안 왔어요. 제가 지금 제 경험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지고 그 죄에서 사서 의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살게 하였음에도 이 바둑이처럼 과거의 처음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는 나는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내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의 책임이 좀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소속을 저주와 죽음의 죄의 주인에게서 광명의 빛이신 의의 왕이신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신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죄가 유혹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환기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한다면 예수도의 거룩한 희생을 밟는 것이, 발로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판결하는 율법의 지혜 아래 있으려 한다면 사랑과 은혜의 의의 법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방황할 필요가 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냉정한 법 아래 살 것인가?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은총 아래서 살 것인가? 그것이 그리고 이 순간에 그치지 않고 영원까지 지속됨에 있어서 이것이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바라건대는 의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속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